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과거 전쟁 시기에 발생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1995년과 2005년 전임 총리들이 한 것과 같은 사과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단지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일본 지도부는 오래전부터 평화 원칙을 고수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국제사회는 힘이 더 센 자들이 주변 약한 자들을 꺾기 위해 제멋대로 무력을 사용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변국들을 괴롭힌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두 대륙의 개방적인 새로운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를 촉구했습니다. 회의 개최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유엔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오늘 선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은 홍콩이 오는 2017년에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민주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도심 점령 시위에 나섰던 반중국 시위대의 요구는 묵살됐습니다. 개혁안은 행정장관에 출마하는 모든 입후보자들에게 친중국 성향인 지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중국 당국의 방침에 철저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개혁안을 거짓 민주주의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올 하반기에 개혁안이 제출되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이날 개혁안에 항의해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가두행진에는 일부 민간인들이 지난해 도심 점령 시위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들고 참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오늘 예멘 제3의 도시 타이즈에 정부군 여단 사령부를 장악했습니다. 현재 타이즈와 항구 도시 아덴에서는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 지상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정부군으로부터 여단 사령부를 장악한 직후 이 지역을 겨냥해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어제 지난 한 달간 후티 반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단행한 공습 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사태의 정치적 해결 방안은 반군이 예멘 정부군으로부터 무기를 획득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의 재개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음란한 아동 사진을 수집한 성직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국 주교의 사임을 승인했다고 교황청이 오늘 밝혔습니다. 사임한 미국의 로버트 핀 주교는 미성년자의 음란 사진들을 수집한 담당 교구 사제를 수사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유죄를 선고받았었습니다. 핀 주교는 미 중서부 미주리주 캔자스시 교구를 담당해왔습니다. 교황청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핀 주교의 사임을 수용한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가톨릭 캔자스 교구의 레버랜드 숀 레티건 사제의 컴퓨터에서 어린 소녀들의 음란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핀 주교는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12년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지만 주교의 직분은 그대로 유지해왔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중무장 상태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려 한 이슬람 극단주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알제리 국적의 20대 컴퓨터공학도인 용의자는 자신의 아파트에 무기와 방탄조끼를 보관해왔습니다. 이 용의자는 또 적어도 한 곳의 교회를 공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용의자가 급진 이슬람주의자인 것을 확인했지만 특정 테러단체와 연계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총기 사고로 부상을 입고 응급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2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6자 회담 특사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 신호를 회담 재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That it is, you know, its programs are going to be halted.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미국 내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이 세계 두 번째 최악의 언론 검열국으로 지목됐다고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언론인 보호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서 대부분 지방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육자회담 특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핵물질 농축 중단 신호를 회담 재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회담이 비핵화 외에 다른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해 인공위성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계획을 멈추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야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핵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사일러 특사가 밝혔습니다.
That it is, you know, its programs are going to be halted. All of its programs,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its plutonium program, its missile launches, including satellite launches, its nuclear tests that, well, authentic and credible.
사일러 특사는 21일 워싱턴의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육자 회담이 확고한 비핵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신호를 보이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와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이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장황한 불만이나 부차적인 사안을 늘어놓는 자리로는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the table and going through the litany of complaints and secondary issues that aren't directly related to denuclearization. But
사일러 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화와 압박이라는 병행 전략으로 묘사했습니다.
Our DPRK policy continues to be designed to explore and, as possible, create diplomatic opportunities toward negotiate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 기회를 탐색하고 조소하는 한편.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신중한 대북 억지와 압박을 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일러 특사는 미국 정부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개발을 늦추고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을 거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비핵화는 번영과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케 해주지만 국제 의무와 약속을 계속 무시할 경우 외교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더욱 무거운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명한 선택을 북한에 제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대화 제의를 거듭 거부하고 있다고 사일러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 의무는 물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자제를 촉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거듭 위반하면서 핵무장과 경제성장 병진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 정부의 최우선순위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re not deterred from our
continued efforts to pursue denuclearization as our top priority.
또 미국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 파트너들과 탄탄한 외교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최근 타결된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이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도 협상하는 미국의 융통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주장은 대내외적 동기가 무엇이든 사실이 아니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일러 특사는 경제적 결핍과 외교적 고립을 무릅쓰고 핵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북한 정권을 볼 때 그들이 이란 핵 협상으로부터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탄도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그 같은 공조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단념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은 미국과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이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할 경우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아태 지역에는 유럽과 달리 다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BMD 체계가 없고 양자적인 협력만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개정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과 반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강력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과 호주, 일본의 방어와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이 미사일 공격의 성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취약성을 줄이는 한편 선제 공격의 부담을 덜고 연합 반격 능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공조가 강화되면 북한은 미사일 개발이 역효과만 낳는다고 판단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원치 않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자제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보다 긴밀히 통합시키면 사정거리와 정확도 등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각국의 부담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 같은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다자적인 조율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한국 내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생산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입에 드는 비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걱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이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를 추진했지만 지난 2008년 4월 단 한 차례 열렸을 뿐 중국은 이후 회담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방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단절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감은 두 나라 관계에서 중요한 공통 분모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조태용 제1차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인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최근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 사령관이 사드 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사실이냐는 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라클리어 사령관이 우리라는 뜻의 we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반도 사드 포대 배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남북이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을 오는 24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해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22일 오전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을 오는 24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남측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방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유예 방침을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문의에는 검토하겠다고만 했을 뿐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1일 관리위원회를 통해 3월분 임금 지급을 유예해 줄 것을 북측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임금 지급 연기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오는 24일까지는 3월분 임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당초 임금 지급 시한이었던 지난 20일 20여 개의 입주기업들이 기존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북측에 지급하려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자신들의 인상 방침에 따른 차익분에 대한 연체료를 추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게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현재까지 3개 기업이 북한의 요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22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기존의 남북 관리와 총국 간에 합의되지도 않는 이런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북측이 연체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업들에게 자제나 근거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업 협회 측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남북이 오는 24일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북한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남북 당국 사이에 끼어 기업들의 입장이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며 사태 해결이 지연될 경우 북측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 등을 우려해 북한의 요구에 따르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들이 하루빨리 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북한과 조속히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8일 측근들과 함께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수행한 측근들이 김정은 체제를 떠받칠 핵심 실세들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들의 면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북한 정치 전문가인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에 백두산을 방문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고 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큰 산이죠. 그래서 백두산을 등정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어떤 큰 그 김정은의 어떤 통 큰 그런 결단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사실 백두산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상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가도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천지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떻든 그 날씨가 그런 대로 괜찮아서 개인적으로 사진도 찍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에 올라감으로써 자기가 백두혈통의 후예다 그런 것을 과시하고 또 자기가 이제 건광도 과시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백두혈통인 자기를 따르고 믿고 따르도록 선전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제1위원장을 김제1위원장을 수행한 인물들은 물론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만 공군 병사들하고 그 중에 이 수행한 주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주로 5명 정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황병석 군총 정치국장이 갔죠. 그래서 최근에 뭐 최용해와의 그 1위 싸움에서 이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핵심 측근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황병석 총 군총 정치국장이 갔고 최용해 당비서 갔습니다. 아주 최측근이죠. 지금 국제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최용해 당비서. 그다음에 김양근 통일전선부 부장이면서 대남 담당 비서가 갔습니다. 김양건은 뭐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그런 인물로 분류되고 있죠. 그다음에 리제일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갔고 또 리병철 조직지도부 제1부장이 갔습니다. 이 사람 모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모두 최근 들어서 김정은의 적극적인 그 신임을 받는 신진 파워 엘리트다. 그렇게 이 리제이라고 리병철은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섯 명이 중요 인물로서 수행을 하고 갔습니다.
네, 이들이 김정은 체제의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핵심 실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좀 단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핵심 실세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 실세로 활동을 하지만 또 상황이 변경이 되면은 다 숙청을 당한다든가 몰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섯 사람이 현재까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은 맞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실세로 남아 있을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대체로 이제 북한의 파워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의 그 핵심 머슴이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이 보좌진들이 머슴이고 아바타 정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킨 일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창의적인 의견을 낸다든가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뭔가 정책을 변경시키고 국가를 또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김정은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 충성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입니다.
네. 황병석 군청 정치국장과 최룡의 비서는 그동안에 2인자 자리를 놓고 단기간 중에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역할은 확실하게 분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병석은 총정치국장을 맡으면서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황병서는 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황병서가 힘이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북한에서는 그 지위를 점유하게 되면은 그 지위에 따라서 자기 지휘권을 발동을 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황병서가 군을 통제하고 있고 최용해는 당에 있는 비서로서 전반적으로 당을 통제하는 당 엘리트들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외교적으로 특사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근데 이 2인자 자리라고 하는 것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2인자 자리가 되는 것인데 한때는 최용해에게 힘을 실어주었다가 지금은 또 황병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띄고 있거든요. 따라서 2위다, 3위다 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김정은의 총회를 계속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오히려 중요한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세 사람 김양건 비서를 포함해서요. 이들의 위상과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김양건은 워낙 진임이 두터워서 계속해서 대남 담당 통일전선부장을 맡을 것 같고 상당히 이제 지략이 뛰어난 사람으로 김양건 비서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총회를 계속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리제일은 이 사람은 이제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그래서 선전선동에 아주 능한 사람이죠. 그 신문사 부주필도 했던 그 사람이고 2004년부터 이제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김기남이가 요즘 조금 밀려 있거든요. 건강이 나빠서인지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김기남을 대신할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그 전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리병철이는 2008년에 이제 공군사령관을 했고 그 뒤에 이제 항공 및 반항공 사령관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군수 담당에 그 제1부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2의 조명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군에서는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배짱도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이죠. 작년 5월 달에 그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전투비행 전술 대회를 했었습니다.
네.
이때에 북한 전역에 있는 전투기를 다 모아다가 시범을 보임으로써 김정은의 환심을 샀습니다.
네.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이 김재리 원장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이들의 위상도 아주 확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 다섯 사람이 앞으로 당분간은 그대로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배려를 받으면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 그 지속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잘못을 범해서 심지어 자기 잘못이 아니다 손치더라도 부하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철직을 당한다든가 이제 그 숙청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그 2013년 11월 말에 그러니까 장성태기가 숙청하기 직전에 김정은 제1위원장하고 그 8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황병서를 포함한 8명이 백두산 삼지연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사람 중에서도 대부분은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만은 마원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 평양 아파트 건설에 이제 부정이 있었다 그런 책임을 물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게 북한의 관례이기 때문에 삼지연에서 갔던 그 김원웅이라든가 한광상 뭐 재정경리부장 이런 등등의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건재합니다만은
네.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인방이라는 사람들도 이번에 좀 그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으로부터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핵심 실세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어제 북한의 친지를 둔 미국 내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60년 넘게 기다린 이산가족들의 마지막 서원을 들어달라는 호소를 담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하원에 제출된 결의안에는 한반도 분단의 비극과 이산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북한이 이들의 친지 상봉을 허용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친선 도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찰스 랭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에드 로이스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 대표로 이름을 올렸고 그 밖에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인 랭글 의원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과의 생이별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다며 60년 넘게 북한의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친지 상봉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과 잠시라도 재회하는 것이 80대와 90대에 접어든 많은 이산가족들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60년 동안 떨어져 살아야 했다며 결의안이 이들의 상봉을 돕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랭글 의원은 지난 2014년 2월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처음 제출하고 지난해 11월 미 의회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기록 영화를 상영하는 등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마크 커크 상원 의원과 함께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의 친지 상봉을 우선시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랭글 의원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노력으로 지난해 2월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지만 한국계 미국인은 여기에서 배제됐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 제출을 계기로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에게도 역사적 상봉을 허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내 친척의 상봉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다음해 12월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하는 잠정세출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한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DVD를 또다시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어제 오후 인천시 강화군에서 영화 인터뷰 DVD와 USB 각각 2,500개씩을 전단 15만 장과 함께 날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풍선에 위성항법장치 GPS를 달아 추적한 결과 북측으로 날아간 것이 확인됐다며 조만간 전단을 또 살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언론 검열이 심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의 언론 자유가 김정은 정권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에리트레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최악의 언론 검열국으로 지목됐다고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언론인 보호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1일 발표한 세계 10대 언론 검열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김정은 정권 아래서도 언론 자유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헌법 53조에서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평양에 주재하는 미국 AP통신과 정치적으로 북한에 동조하는 나라의 일부 언론인들마저도 독자적인 뉴스원에 대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12개 주요 신문과 20개 정기 간행물 그리고 방송의 대부분이 정치 지도부의 성명과 활동에 집중하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에서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한 후 공식 영상에서 장성택의 모습이 사라지고 관영 매체에 보관된 기사에서 장성택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성택은 이후 북한 매체에서 개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로 묘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 정치적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고 일부 학교와 국가기관들은 철저히 통제되는 내부 통신망에만 접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9.7%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휴대전화를 통해 뉴스를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 코트니 레치 국장은 20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overnments turn to more restrictive measures to go hold on to authority. And that's clearly,
정부 당국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독립적인 정보를 원하는 북한 주민들은 외국 TV와 라디오 방송, 외국 DVD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부 북한 주민들은 중국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 소식에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에리트레아와 북한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이란, 중국, 미얀마, 쿠바가 10대 언론 검열국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에리트레아에서는 관영 언론만 뉴스를 배포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에 수감된 언론인이 4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이는 25년 전 기록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4월 25일 북한군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군 출신 탈북 여성들이 북한 여군들의 참혹한 생활상을 폭로했습니다. 굶주림을 못 이겨 도둑질을 하고 성폭행을 당해도 하소연할 수 없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여성단체 뉴코리아 여성연합 주최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살인적인 북한의 군생활 폭로 기자회견은 과거 북한 군인으로 7년 이상 복무했던 4명의 탈북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북한 인민보안성 소속 군인으로 7년간 복무했던 김진희 씨, 노동당 입당을 빌미로 군대 내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 연구실에서 부비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신성한 곳으로만 여겼던 연구실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간부 자녀들은 군복무를 경력으로 활용해 대학이나 간부 양성 학교에 진학할 수 있지만 자신처럼 평범한 군인은 출세하기 위해 성추행을 당해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간부 자식들은 알다시피 뭐 한 2, 3년 정도만 하면 거기서 뭐 공산대학이요 아니면 뭐 양성, 간부 양성 한다면서 다 뒤로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권력이 없는 우리 그 일반 노동자 자식들이나 농민들 자식들이나 진짜 힘들게 영양실적 올리면서 하는 거지.
북한 공군사령부 상위로 12년간 복무했던 박희순 씨 역시 군대 내 성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북한에서 남자는 13년, 여자는 10년 군 복무하는 동안 연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성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성폭력이라는 말조차 몰랐다면서 이런 게 인권 침해라는 걸 한국에 와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해자는 그냥 뭐 진짜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오히려 그 임신된 상대명은 피해자가 돼가지고 이제 배나 거꾸로 매가 생활 제재 된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는 이렇게 상급한테 당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인권 침해인데도 인권 침해란 걸 모르고 군사범을 하는 겁니다.
북한 간호중대 복지담당 사관장으로 8년간 군에 복무했던 안혜경 씨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800g의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군인들이 꽤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안 씨는 배고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게 되고 군복과 군화까지 내다 팔아 배고픔을 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 정권은 이러한 현실엔 관심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96년도에는 우리 간호중대 군복이 저녁에 자고 난 게 싹 없어졌어요. 환자들이 간호중대 병실에 올라와서 간호중대 군복을 다 갖다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몇 달 동안 우리 군인들이 면내의 바람으로 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군인들이 완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완전 군 약탈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 군인들이 생활에는 아무 중요도 없다는 거예요.
안 씨는 또 자신이 군복무할 당시 월급이 3원이었는데 장마당에서 사탕 하나에 1원, 빵은 5원이었다며 군인 월급으로는 빵 하나도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4군단 상사로 10년간 군에서 복무한 뉴코리아 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북한 군인들은 출세를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가 북한의 위협에 한층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협정 개정이 협상 4년 6개월여 만에 타결됐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양국 동맹관계가 한층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두 나라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작한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4년 6개월 만에 타결했습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와 한국의 박노벽 원자력협력대사는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정협정 가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본문 21개 조항과 2개의 합의 의사록으로 구성된 새 협정은 한국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활동이나 우라늄 저농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박노벽 대사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그리고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과 같은 3대 중점 추진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 간의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협정에 따르면 현재 두 나라가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을 위해 공동 연구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 건식 재처리 기술과 관련해 한국 측이 자체 보유한 연구시설에서 미국산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첫 단계의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선 원전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차원에서 두 나라 간 합의를 통해 미국산 우라늄을 무기 전용이 불가능한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기존 협정에는 농축에 관련한 구체적 명시는 없지만 특수 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 성분의 형태나 내용을 변형할 경우 미국 측으로부터 건건이 또는 5년마다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연구나 개발을 하는데 제약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새 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 연구와 관련해 일일이 미국 측의 사전 동의를 받던 것을 협정 기한 내 포괄적인 장기 동의 형태로 바꿔 한국 측의 자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 미국산 핵물질과 원자력 장비, 부품 등을 미국의 동의 없이 재이전할 수 있게 해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는데 훨씬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협정 가서명식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타결이 호혜적이고 상호 주권을 존중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 협정이 미한 간의 깊은 파트너십과 강력한 동맹에 어울리는 것이라며 양국 동맹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is agreement will be a significant achievement for both of our governments and provide a strong foundation.
리포트 대사는 두 나라가 이번 협정에서 핵 비확산과 핵 안보와 관련한 공약을 분명하게 재확인했다며 새 협정은 양국 정부의 중대한 성과이고 향후 수십 년간 평화적 핵협력과 비확산의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42년이던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보다 크게 단축됐습니다. 가서명된 협정은 한국의 경우 법제처의 검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됩니다. 미국 측은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이 검토한 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의회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런 양국의 절차가 모두 끝나면 올 하반기쯤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이 북한에서 최초의 경제사회인구보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엔은 평양을 비롯해 4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3분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인구기금이 북한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인구보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사회와 경제, 보건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1994년 북한이 자체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했을 때 일부 기술적인 지원을 했으며 2008년에는 북한 당국과 함께 인구주택 총조사, 즉 인구센서스를 실시했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아시아 사무소의 로이 와디아 대변인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와디아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 중앙통계국 외에도 보건부 산하 인구센터와 김일성 대학 소속 인구연구소 등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지난 2년간 경제사회 인구보건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 말 조사 준비 과정에 착수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지도와 인구통계 작성용 표본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설문조사 문항을 마련하고 조사원 훈련 과정을 거쳐 11월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는 북한 11개 도 내 1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각 도에서 평균 1,250가구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한 가구를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4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입니다. 또 3명의 인구기금 요원들과 다수의 조사 전문가들도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사회상을 세분화해 심층적으로 조사한 데 있습니다. 북한 13,000여 가구의 가구당 거주자 수와 주거 환경, 사망률, 결혼, 출산, 피임, 노인, 성관계 선호도 등을 조사했습니다. 와디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 경제와 사회, 보건 등 북한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비롯해 오는 2018년 실시될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170만 달러에 달한다고 와디아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30만 달러는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유엔 인구기금의 오마르 가르제딘 공보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한국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엔 인구기금의 북한 인구조사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르제딘 공보관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사회상과 관련된 통계와 자료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access to data, and since the latest economic socio-demographic data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 지난 2008년 발표된 인구 통계 조사 결과로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르제딘 공보관은 이번 조사가 오는 2018년 실시될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를 올해 3분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에서 탈북민들과 결혼 이주 여성,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커피 전문점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일터 알이랑을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뭘 주문하실 거예요?
아,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서울 연희동의 한 병원에 가면 진료만 받는 게 아니라 전문 교육을 받은 바리스타, 즉 커피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신선하고 구수한 맛과 향의 커피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곳 1층 로비에 있는 카페 아리랑은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들과 탈북민, 그리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리랑 카페는 소외계층에 있는 뭐 노인분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그 탈북 여성들,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다문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카페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장애인분들이 서비스에 뭐 앞에 최전선에 나설 수도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카페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카페 안에 들어가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 메뉴들을 또 직접 저희 센터 안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지금 방금 뽑았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게 뽑은 커피입니다. 드셔보세요. 네.
아리랑은 알과 이랑의 합성어인데요. 알은 신, 이랑은 함께를 의미합니다. 신이 만든 최고의 커피와 차, 갓 복과는 신선함,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그리고 나눔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이 공간은 탈북민이나 다문화 가정, 또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이곳을 통해 나눔 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복지센터 등에서 커피 전문가인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인데요. 아리랑은 자칫 외로울 수도 있는 한국 생활에 일하는 보람을 느끼면서 적응도 빨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열심히 배워가지고 정말 매니저 직급까지 제가 네 감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이런 작은 카페를 다 하나 운영해서 창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간절하죠.
선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또 뭐 며칠 동안은 선발이 안 맞아서 예, 힘들어도 이제 저도 뭐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분들을 이제 가르쳐주면서 저도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경우에는 말이 잘 통하지 않고 피부색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탈북 여성들보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페 아리랑에서 일을 하면서 인종과 문화 격차는 이제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이 너무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더 힘들지 않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적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밥벅이 싸는 거 좋아해요. 제가 나와서 일해야 보람 있는 거 넣게 되고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제 가치 있구나 이렇게 넣게 되고 만약에 맨날 집에서 누우면서 뭐 텔레비전 보고 누우면서 이렇게 하면 제가 그냥 아,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진짜 심심했구나 그거 재미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나와서 일하는 거 좋아해요.
북한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적은 편이다 보니까 탈북민 직원들은 사실 처음에는 아리랑에서 장애인 직원들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고 다가가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돕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면서 수월하게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서빙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래서 떨리고 막 이래서 많이 알려줬어요. 모를 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세 잔하고요. 카페라떼 한 잔하고
카페 모카 한 잔하고 카라멜 마키아또 한 잔 주세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바리스타의 솜씨를 맛본 손님들의 반응도 참 좋은데요.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 뭔가 좀 특이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분들이 여기 카페 운영하시고 바리스타도 하신다고 하니까 뭐 의미도 좋은 것 같고 커피 맛도 좋네요.
향도 되게 좋고 바리스타 선생님께서 되게 비율을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겨 마시고 있어요. 전문 직업인으로서도 이렇게 베이니까 색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카페 아리랑은 지난 2012년 여름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후로도 2호점과 3호점을 경기도 남양주시에 내 더 많은 탈북민들과 결혼 이주 여성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으로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형성해 나가는 아리랑 직원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일자리 창출 하나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뭐 한두 장소를 난다 해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일단 1톤 차 작은 걸 그것도 물론 저희가 이제 시행착오나 이런 걸 좀 겪어보고 아 이제 되겠다 싶으면 그런 걸 더 구매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분들이 만드는 제품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장애인이 만들어서 저평가되고 이런 제품들 또 하나는 그 제품들이 제대로 유통구조를 찾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그런 온라인 판매망을 구성을 하려고 해요. 판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갖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홍보도 내년부터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알려주면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유의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사회 큰 뉴스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한국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인양은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국민안전처 장관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정부는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인양과 관련된 부처별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준비하여 세월호 선체 인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절차로 인양이 되는 건가요? 세월호가 만 톤이 넘는 큰 여객선인데 세계적으로도 경험이 없는 인양 작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양 자체가 도전이라는 것이 한국 주요 언론의 표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만 톤이 넘는 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선박을 절단도 없이 통째로 인양한 사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절차는 인양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부터 인양 설계, 인양 착수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국내 업체와 세월호 인양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네덜란드, 영국, 중국 등 외국 업체와의 그 협력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업체가 결정되면은 3개월여간의 인양 설계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나온 기술적 검토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옆으로 누워져 있는 세월호의 현재 상태 그대로 93개의 구멍을 내서 물 위에 크레인과 연결해서 인양한다는 것인데요. 세월호 인양의 가장 큰 목적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최우선인 만큼 인양 과정에서의 실종자 유실 방지 작업도 함께 병행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양에 드는 비용과 기간도 만만치 않겠죠?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인양 비용, 한국 돈으로 1,000억 원, 약 9,240만 달러에서 많게는 1억 3,78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인양 결정 소식이었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9박 12일의 일정으로 콜롬비아를 향해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페루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난 3월 중동 4개국 순방과 또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국가 장례식 참석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정상회담을 통한 세일즈 외교, 중남미 순방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 정상들과 만나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군요.
오늘 칠레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칠레 최초 여성 대통령이죠. 바칠레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칠레 간 그 포괄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자유무역 협정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또 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과 칠레 간의 어떤 협력이 경제와 통상 중심이었다면 이것보다 좀 더 새로운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칠레는 1949년 3월 남미 최초로 한국 정부를 승인한 우방국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의 첫 FTA 체결국인데요. 한국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로서의 각별한 의미가 있고요. 어제 방문을 마친 페루의 경우에는 한국형 원격 의료 수출 또 한국 의약품의 현지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는 부분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네, 이 한국형 원격 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점이 많은 그런 도서 지역과 도시의 병원을 원격으로 연결해서 진료하는 겁니다. 한국 병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페루에 전하는 건데요. 페루가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입니다. 땅은 한반도의 6배에 달하고요. 여기에 밀림 지역이 많아서 또 의료진이 부족해서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천대 길병원이 그동안 쌓아온 그 원격 진료 기술을 페루 카에타노 헤레디아 병원과 협력해서 원격 진료 기술을 전수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 칠레에 이어서 2박 3일 일정의 브라질 방문을 마치면 27일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지구의 날은 지난 196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는데요. 지구 환경 오염 문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 운동가들이 제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도 지구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열렸는데 서울 한강에서 토종 미꾸리 5천 마리를 방사하는 행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미꾸라지는 익숙한데요. 미꾸리는 이름이 좀 낯섭니다. 그런데 네. 이 지구 날과 미꾸리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저도 찾아봤습니다. 네. 미꾸리는 미꾸라지보다 몸이 좀 전체적으로 둥글스름하답니다.
네.
입 주변에 다섯 쌍의 수염이 있는데 가장 긴 입 구석의 수염이 미꾸라지에 비해서 짧다고 하고요. 미꾸라지는 약간 쓴맛이 있는데 미꾸리는 추어탕을 끓이면 단맛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예, 오늘 서울 한강에 이 미꾸리를 방사한 이유는 이 미꾸리가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모기를 없앨 수 있는 자연 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름철에 극성을 부릴 한강 지역의 모기를 미꾸리로 잡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강은 한국 최초의 생태 공원입니다. 각 지역 둔치마다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잔디와 나무가 많은 곳이기도 한데 보기에는 참 좋은데 여름철에 모기 문제가 아주 상당합니다.
네.
보통 모기 방제를 화학약품을 써서 방역을 하는데 이 지구 환경 보호 취지에 맞게 이번에는 미꾸리를 이용해서 모기 천적을 없앤다는 겁니다. 잡는다는 거죠. 미꾸리 한 마리가 보통 하루에 천 마리 이상의 장구벌레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오늘 방사한 미꾸리 5천 마리가 올여름 한강 지역의 모기를 없애고 또 수질도 개선할 수 있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보호 행사 소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서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